바벨론이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과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감론을 박이 있었어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믿음은 믿음대로 그냥 우리가 허구적으로 신화적으로 믿는 것이고 역사적 사실은 또 사실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의 우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의 기술의 발전과 자료의 탐사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역사적 사실로, 사실로 고증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 문서임을 정확무후한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나서가 그랬죠. 니느웨 성이란 거는 발굴된 적이 없고 현재까지 기록에만 있을 뿐 실제로 그 터도 발견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요나서의 진위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발굴됐죠. 찾아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받아들여야 돼요.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 벨사살 왕이 아니라 그의 부친이 신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발견된 고문서에 따르면 나보니더스, 마지막 왕이죠. 그의 아들인 벨사살과 함께 섭정을 했다. 그래서 나보니더스의 장자인 벨사살이 섭정함에 다스렸고 당시 이미 페르시아 군에게 바사 군에게 이제 전쟁에서 졌던 그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아라비아 쪽을 점령하고 또 통치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실제로 있었던 그 왕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실제로 있었던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형통하게 하시다가 누추하게 하시고 기억에도 사라질 만큼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지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다니엘의 주제는 엄밀한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제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낮추시다가 70년이 차면 또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라. 하나님의 명시된 뜻에 따라 겸손하라. 이것이 분명한 다니엘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결국을 말씀드리면 당시 이 바벨론 성읍은요. 우리는 20년치 성읍을 가지고 있다. 20년치 식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읍은 20년간 안전해. 그리고 이 강이 바벨론 성읍을 쭉 돌고 있었거든요. 이게 자연 해자죠.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요. 결국 2년을 버티다가 이 밤에 이제 이 하루 지나고 이제 죽임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사군 신흥 제국이죠. 새로 일어난 나라가 지금 바벨론 성읍, 바벨론 제국의 도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포위 공격하고 있다고요. 지금이 잔치할 때입니까? 천명이나 불러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안일한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 얘기할 거 아니에요. 6.25 때 우리나라가 이제 낙동강 밑으로 다 후퇴한 적이 있었죠. 낙동강 밑에 제일 큰 도시는 부산 아니겠습니까? 부산으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제 헌책방 골목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요. 피난한 사람들이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싼 값에 다 파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물자가 귀했고 또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팽배했고 근데 그 와중에요. 이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요.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파티를 엽니다. 끝났어 이런 거예요. 끝났어. 그리고 딱 폭격 소리 들리고 밀고 내려오면 이제 배 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 중에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겠죠. 그래도 그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덮어놓는 거예요. 그냥 이미 끝났으니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지금 일어난 일로 교훈도 안 받고 쾌락만 추구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 전이죠. 그때 그 부산에는요 밤마다 술판이었고요.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보고자 싼 값에 몸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죠. 2년 동안 버텨냈는데 수고했어요 다들. 관계된 사람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1,000명을. 왕과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아유 우리 왕과 대신들 수고하는구나. 그런 마음보다는요. 원망스러운 마음이겠죠. 왜냐면 백성들은 고생을 하니까 2년 동안 밖을 못 나가고 연락이 두절되고 자유를 뺏긴 거잖아요. 또 20년치 식량이 있다 해도 넉넉하게 먹었겠습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긴축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과 그의 귀족 1,000명은 성대한 파티를 벌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나라를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죠. 국가는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선한 이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이런 질서를 유지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질서를 왕이 흐트리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권세를 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벨사살은요, 자신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굳이 따지면 그의 외할아버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에 문화는요, 히브리 문화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전임자를 심지어 뭐 1,000년 이상 간격이 있는 전임자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 것이죠. 2절 보세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야, 바벨론이 최고 전성기였을 때 우리 조상, 건국자, 통치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온 그 그릇 갖고 와라. 거기서 그 그릇으로 술 먹자. 원래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그릇인데 여기서 잔치를 위해, 여흥을 위해, 쾌락을 위해 쓰자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일이죠. 다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겉보기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그릇 같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그릇인데 그걸 알고도 잔치의 여흥을 위해서 취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튜 헨리가 그래요. 취하면 짐승이 된다고요. 짐승이 된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4절 보세요. 술을 마시고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야, 여호와 하나님, 뭐 들어본 적 있다. 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다지. 나라의 운명을 예언했다지. 그를 겸손하게 했다지. 우리 조상이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지. 근데 무슨 상관이야? 그릇 갖고 와, 이런 거예요. 교훈을 못 받아요.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누구든지 다니엘이 하나님 모독하면 죽일 것이다 했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여전히 술사들을 부릅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자기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포위된 상황이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상황인데 잔치를 벌이고 술판을 벌이고 게다가 옛날에 높임받았던 그 신의 그릇을 함부로 쓰겠다고 하고요. 주변에 뭐 조언하는 사람도 없나 봐요. 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 뭐 하나 걸리겠지? 우리를 도와주든 말든 하겠지. 아니 뭐안 도와줘도 오늘은 즐겨 먹고 죽자 이런 거예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지금 자기의 행동으로 백성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한 사람이 이래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내리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통치하러 안 세우세요. 네로를 보세요. 그는 니느웨 왕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마음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요. 누추한 일을 벌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발굴된 유적에 보면은 이 연회장 맞은편에 석회벽이 있는 것이 고증되었어요. 근데 해석이 안 돼.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죠.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해석을 시키시면 안 되죠. 왕이 상을 겁니다. 이거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제 왕족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높은 권위를 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자기가 두 번째고 아버지가 첫 번째니까 이제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그 정도로 걸어요. 이거 뭐 회의나 해보고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당장 이걸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술에 취해가지고 이성도 마비되고 영에 절어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는데 그게 무서운 건 어떻게 알까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껄껄대고 사람 좋은 척해도 그의 마음엔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지니고 있던 그의 양심은 하늘로부터 어떤 좋은 소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굴빛 변하고 창백해졌겠죠. 생각이 번민하고 왜 고민해요? 술 마셨는데? 아니요. 본인이 지금 찔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넓적다리 마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리가 풀린다 그러죠. 공포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안일한 자라도 순식간에 깨울 수 있고 일깨울 수 있고 아무리 대담한 주인의 마음도 두려워 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고해도 말을 안 듣는다면 주님이 직접 그렇게 하세요. 초자연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섭리적인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서든 말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이렇게 복음을 튕겨내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누구나 맞아야 될그 죽음 앞에서 한 번도 진지해보지 못한 자, 그냥 덮어놓고 지내는 자, 오늘 마시고 오늘 먹고 오늘 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하나님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천사의 손가락에 그에게 공포가 될 내용 외에는 쓸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아요. 해석은 안 돼도. 죄인은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살아온 길이 그렇게 상받을 짓은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그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는 이러한 글자, 이 이적이, 이 기적이 하나님의 체포영장이며 주님의 소환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에 나온 그대로죠.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사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의 생각이 이제 폭군 역할을 해서 그를 충분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은, 금, 기명, 그 그릇으로 출판벌이는 회사사를 좋지 않게 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떡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고, 여러분의 몸뚱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몸뚱이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했으십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그릇 드는 제물을 바쳐드리고 또 떡을 담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죄를 버리고 예배의 모든 일에 쓰여지는 거룩한 그릇들이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그릇 같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그릇이기에 그것으로 술 담으면 안 됐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주님의 찬양을 담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몸으로 뭘 하십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인데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이 그릇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 꼬드기면 아 그래 나 술 담아줘 기쁘게 끌려갑니까?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음식을 때려놓고 있지는 않아요? 소화도 못 시킬 만큼 전고대를 때려놓고 있지는 않냐고요? 영상과 자극적인 뉴스와 이상한 음담 패설들과 한쪽으로 쏠린 정치적 편향 이런 것들로 우리의 거룩한 그릇, 몸을 채우고 있지는 않냐고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으니 그분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 대한 말씀, 그분에 대한 헌신, 그분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야 돼요. 딴 걸로 채워보세요. 공허하고 두렵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땅히 지도자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럴 때냐? 지금은 금식할 때다. 배옷을 입을 때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때가 어떤 때 같아요? 저는 정말 근신해야 될 때라고 봐요. 안 좋은 소식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돌이켜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제대로 사랑해야 되고 너무 나팔 불지 말아야 되고 기본기를 다져야 돼요. 한국교회 너무 일찍 축배를 터뜨렸어요. 마치 주님 나라 온 것만이요. 한국교회 다시 겸손해져야 돼요. 지금 이럴 때냐?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지만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하셨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주님은 엄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듣고 회개하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현상이나 대단한 마술처럼 보이는 일들이 아니라 글씨를 통해 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글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헌신하게 하고 우리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화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글자를 통해 일하세요. 근데 그걸 누가 해석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직분자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해석합니다. 단지 글자를 통해서는 겉밖에 얻을 것이 없죠. 그러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늘도 성경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고 분별한 대로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소서. 맡겨주신 책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룩히 구별된 그릇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영광과 찬양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글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통해 주의 뜻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몸을 복종하여 드리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